의자 돌려도 됩니다. 편안하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나 주와 주를 위해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의 고백.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고백이 고백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1995년도 제가 1차 안식년을 처음 했을 때 시카고의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었는데 휴스턴에 잠깐 내려왔다가 그 뉴스를 보고 다시 차를 타고 시카고까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20몇 시간 타고 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는데 거의 한 40여 명 목회자들이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그러니까 잠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하루에 두 끼 그렇게 먹고 이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는 그런 시간,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를 읽어가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 굉장히 빨리 낭독을 합니다. 그 놓쳐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따라가고 그분을 읽는데, 근데 그렇게 읽는 중에,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한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을 마치고 잠언을 마치고 욥기 시편 이렇게 마치면서 이사야서 전반부를 할 때는 마치 커다란 칼이 우리를 속속 도려내듯이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전부 다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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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저는 이사야서를 중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서 세 번째 2021년 선지자 열전 세 번째 열전입니다. 이사야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사야를 말씀하는 또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늘 누구나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속에 아주 작은 성경이라고 성경 안에 있는 또 다른 성경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이 66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은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27권, 구약 39권.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바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망치 같은, 때로는 칼 같은, 추상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제약을 향하여 꾸짖는 목소리 또는 그 죄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제사장 혹은 사도적인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과 회복 그리고 영생과 생명과 축복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 작은 성경이라고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슬픈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입니다. 봐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단어입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입니다. 슬프다. 호의라는 단어인데 슬퍼하다라는 마음과 분노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슬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정 혹은 가장 강력한 감정이 슬픔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고 눈물로 그 음식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갖고 싶은 물건을 혹은 누가 선물로 주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슬픔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선물이 말입니다.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이것은 사랑과 매우 관계가 깊은 단어입니다. 슬픔, 이것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라면은, 헤어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슬픔을 마음에 담아 있지 않을 것이고 오랫동안 남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는 분노 때로는 있습니다만은 오래 담을 필요도 없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슬픔과 분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더더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눈길과 그런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봐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 한마디만 듣는 날이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그를 위하여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깡그리째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내뱉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법이고, 때로는 그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면은 그 어머니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여물통 구유를 만들어 놓고 먹이를 주는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 내 자식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속 새까맣게 타들어가는지,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듯이 내뱉고 땅을 향하여 제발 내 말 한마디만 들어달라라고 하소연하듯이 내뱉고 있는 하나님의 슬픈 소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책 속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라고 땅에다가 말을 해야 될 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 이 하나님은 내 자식처럼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식처럼 땀을 흘리고 내 자식처럼 양육을 시켰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잠자리가 없었던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먹여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밀어내기 시작까지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탄식하는지, 너희들은 짐승 보다 못하다라고 소도 주인은 아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그 염을 갖다 주는 그 주인을 아는 법인데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짐승보다 못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먹여주었고 은혜로 지켜주었고 은혜로 살게 해주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슬픈 호의 분노가 담겨 있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분노도 없을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슬픔의 마음도 없었을 텐데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인터넷에 가끔씩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감동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인간이 강아지를 개를 버리고 지나가면은 그 개는 그 숲속에서 차 소리만 듣죠. 차 소리만 들리면 그 산속에 있다가 뛰어내려와서 혹시 주인이 찾아올까 봐 자기를. 그러나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은 도망갑니다. 어떤 강아지는 자기가 주인이 버린 줄도 모른 채로 그 길거리에 한염없이 앉아있기도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 버리고 도망간 그 주인을 믿고 신뢰하며 가슴 뭉클하죠. 그리고 누가 버렸는지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다고. 그러면서 계속 11절 1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성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예화가 있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집안에 언제나 모범적인 아들로 남아있는 아들, 맏아들 이야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그런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이야기는 훨씬 더 반전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차라리 멀리 가버렸다면 나았을 텐데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차라리 집을 떠난 것도 아닌데 집에 머물러 있는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월삭을 지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식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1년에 4번에서 7번에 있는 절기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심지어 재물까지 갖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고. 가증한 재물이라고. 내 마당을 밟지 말라고. 마당을 너희들은 짓밟고 있고 마당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라고. 너희들 내 자리에 앉고 있지 말라고. 눈도장만 찍으러 온 거 아니냐라고. 너희들이 갖다 주는 이 재물이 나를 배불려 주는 것 같이 여겼느냐? 그건 내 물이야. 마음에도 없는 그 재물 나는 역겹다라고. 나는 싫다라고. 내게는 짐이라고. 아니 내가 너희들을 보기 싫다라고. 제발 차라리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먹이가 있으면은 그날 먹고 다 끝나죠. 썩을 음식을 모아두거나 남겨두거나 숨겨두지 않습니다. 물론 영악한 짐승들은 숨겨두기도 하다가 나중에 다 뺏겨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가장 똑똑한 인간들은 썩어버릴 물질들을 숨겨두고 남겨두고 감춰두죠. 나중에는 누군가가 훔쳐가기도 하고 언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을 말입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고요하고 그리고 숲속은 사자가 배가 부르면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터지는 법이고 그래서 망하는 법이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슬픔의 이야기가 반전이죠. 너희들 마음은 없으면서 여기 앉아있어? 마음은 없으면서 뇌물을 가지고 왔어? 아니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것만큼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모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떠나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것뿐이에요. 이 남자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 가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몰골을, 그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모욕적인 사건, 사실, 순간 속에서 당하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라고, 차라리 마당을 밟지 말라고, 차라리 내게 짐을 지워주지 말라라고, 그런 거짓으로, 그런 형식으로, 그런 습관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건 나는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슬픔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언약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봐요. 24절 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1장에 또 한 번 등장하는 슬프다, 허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그 자식을 때리고 나서 그 아이가 흑흑거리는 흐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이 녀석을 이제 내일 데리고 나가서 얘가 좋아하는 선물이라도 아니면 좋은 놀이공원이라도 아니면 식당이라도 데려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마음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매를 대고 난 다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의 슬픔. 때로는 매를 댈 수밖에 없는 분노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대었다 할지라도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 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또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어쩌면은 곡식이어서 쭉정이 같은 아무거나 그냥 정성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양의 피가 흘려진 양의 제사를, 첫 새끼를 받으셨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누구를 받았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진실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죠. 5절 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배가 고픈 신인 것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먹을 것 잡닥 갖다 놓으면은 좋아할 거라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 돈 때문에 망하는 건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거 안타까우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돈은 써야 돼. 너가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카인과 카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말입니다. 카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 기대감이 없이 드리는 예배, 때우는 예배, 버티는 예배, 지루한 예배, 짜증나는 예배, 그래서 기다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감사나 감격이나 기쁨이나 은혜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때우는 식의 예배로 지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 싫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내 모습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나는 신이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더더구나 내가 너희들을 키워주고 먹여주었는데 끝까지 감사 하나 못하냐라고 마음 하나 담아서 끝까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나 못하느냐라고 무엇이 아까워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노예된 땅에서 건져주었는데 안식일도 월삭도 절기도 이렇게밖에 지킬 수 없느냐라. 하나님이 카인과 카인의 예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른 대단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명 어쩌면 다 어긴 적도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왠지 다윗을 그렇게 감싸고 돌았고 끔찍히 여겼고 늘 품안의 자식처럼 손안의 자식처럼 늘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내 속에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윗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남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내 알아. 하나님, 내 하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성전을 그리워했고 예배를 목놓아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 소원이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예배드리면서 평생을 살고 싶다고, 드릴 때마다 감격, 감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들은 마음은 떠나버렸던, 타락되어 버렸던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눈물을, 슬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슬퍼하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고, 제발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초청,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복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대도 거의 망하고 있는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벌고 있느냐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다 있거늘 매 맞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살아오면서 이것에 맞기도 하고 저것에 맞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저 문제 때문에 아파하면서 정수리까지 매 맞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데 너희들 뭘 하느냐고. 이것으로 감싸고 저것으로 숨기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비싼 것으로 아니면 좋은 것으로 명품물로 감춘다고 감추어지겠느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매를 더 벌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오라고 오라고 말합니다. Come now. 지금 오라고.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오라고. 그래서 Let us reason together.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말해보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문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도 포기합니다. 계급장 따위 우습게 여기고 내려놓습니다. 얼마든지 종을 보내고 얼마든지 대신 다른 사람 보내고 얼마든지 나와는 격이 맞지 아니하는 종들입니다. 아니 나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나와 함께 한번 그 이유를 밝혀보자라고. 사랑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내가 받아야 될 욕을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죠. 내게 해야 될 마땅히 비난을, 비판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비난하고 비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게 악이죠. 겸손은 뭐예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 탓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는 거,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 한 모퉁이에 감히 내 때문에 교회가 누가 될까 봐, 내 때문에 교회 이름이 누가 될까 봐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라고. Come now.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신분을 내리고 그리고 사실은 급하게 다급하게 만나달라고 요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안타까운 심정의 자리에서 소리를 치며 부르짖고 발목을 움켜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이제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될 인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손을 내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Come now. Let us matter. Let us settle the matter. 자,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보자. 너희들이 억울하다라고, 너희들은 피해자라고, 너희들은 잘못 안 했다라고 하여튼 만나고 보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대화하자라고,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묶여있지만은 내성적이라서 흔히 말하는 A형이라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싸우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자기는 뭐 O형이라서 그렇다나 아니면은 뭐 P 하여튼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싸우기 싫다라고 아 귀찮다라고 피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외면하는 못 듣는 척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도피하고 싶고 멀리 달아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오라고 오라고 와서 매듭을 풀자고 대화를 해서 무엇이 너희들이 정말 억울한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스칼렛 같은 아주 검붉은 색깔이 날 만큼 그런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또는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다 할지라도 크림선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까맣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빨간 색깔로 등장하는, 보여지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색깔의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울 수 있어. 내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 있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잘못한 자식을 앞에 놓고 말하죠. 매를 들고 너 잘못했지. 끝까지 말하지 않는 놈들 있죠. 그러다가 매를 듭니다.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도 말 안 하죠. 옆에 있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래 거들어주죠. 때로는 안 되면 버티는 그 자식을 보고 한 대 때리라고 말까지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속으로는 전부 다 제발로 입을 열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마디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에 있어요? 매를 들었지만은 위협이죠. 잘못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사랑 때문이죠. 그 인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자식을 위하여 속이 문드러지는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속으로는 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말릴 수도 없으니까 너 말하라고 거들고 있는데도 버티다가 매를 더 맞죠. 어쩌다가 이 녀석이 울먹이면서 그 고집을 꺾고 아빠 라고 말이라도 하면은 미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진홍빛 같다 할지라도 as a white as a snow 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하얀 눈같이 그리고 우울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흰눈처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너무 괜찮게 사는 인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엄청난 빛 앞에서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딸 시온은 피도원의 막내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들 이렇게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했다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 중에 남겨두려고, 그래도 너희들을 매를 내가 덜 들려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고 지금도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첫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 알고 있기나 하느냐라고. 억울하다고, 피해자라고, 내 구석구석에 안 맞은 곳이 없다라고. 맞아.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그게 무슨 은혜라고. 아니에요, 은혜라고. 사랑의 흔적 아니냐라고. 만약에 징벌을 했다면 소돔처럼 없어지고 말았을 텐데 고마워, 감사, 기쁨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죄를 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이 예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그 선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복음의 시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죠. 아니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세상적인 자리에 있지 말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이야기죠. 오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에 응답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마지막 우리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이가 밖에서 온통 요즘이야 뭐 전부 아스팔트 위에서 노니까 먼지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먼지 투성이고 진흙투성이고 밖에 놀다가 오면 손, 발 다 더럽습니다. 옷도 더러워집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 들어오면은 옷을 하나하나 벗기고 발, 손, 얼굴 다 씻어줍니다. 엄마에게 찾아온, 엄마에게 몸을 맡긴 그 자식을 넌 내 자식 아니라고 쫓아내는 엄마는 내 자식이 더럽다고, 어디서 이 더러운 걸 묻혀왔느냐고, 거기 가서 씻어오라고, 다시 돌아오라, 나가서 씻고 오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씻어줍니다. 더럽다 할지라도 물을 바꾸어 가서 다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갈아입히는 법입니다. 자, 봐라,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면은, 순종하면은 그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거절하면은 시키 싫다라고 엄마의 손을 뿌려치고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 싫다면은, 집을 가출한다면은 그것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칼에 삼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방인의 짓밟힘을 당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땅처럼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바로 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손 들고 쫓아나갈 때, 그리고 오라 할 때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싶은지, 얼마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은지, 그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아들이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품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줄 것입니다. 그 집안 날마다 기쁨으로 축제가,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겸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자식이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 집을 나갔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우길 수 있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기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한 마다들, 아버지 집에 늘 아버지의 일을 거들어 주었던 마다들, 그는 비판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아들, 그는 오히려 집을 나갔던 동생보다가 더 못된, 더 슬픈, 불행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드리는 예배, 기대감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아니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눈도장만 찍고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다렸어, 보고 싶어하고,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그런 시간들, 그런 예배들,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으로